히브리서 15번 메시지. 모세보다 뛰어난 사도이신 그리스도.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세 번째 비교, 사도이신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뛰어남을 보기로 합시다. 이 서신의 서두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후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천사들과의 두 가지 비교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세 번째로 유대 종교에서 자랑하는 것은 가장 뛰어난 그들의 인도자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메시지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와 아론과의 네 번째 비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론보다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사도이시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신분을 봅니다. 예수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도이신 주님은 모세로 예표되었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아론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낸 바 된 분이요, 대제사장은 우리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간 분입니다. 사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본성과 충만함에 동참케 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해 완전히 보살핌을 받도록 하십니다. 사도이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집을 봉사한 모세로 예표되었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이스라엘 집과 그들의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 아론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이심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첫 번째 사도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히브리서가 아주 특이하다고 거듭 말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히브리서는 첫째로 주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후사로 정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님이 구원의 원수 되심을 말합니다. 만유의 후사이시요 구원의 원수이신 그리스도가 어느 책에서보다 분명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은 신약의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도이심을 보기로 합시다. 헬라어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즉 높은 권세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예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는 구약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처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지어진 성막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 성막은 단지 하나의 상징이었을 뿐 하나님의 참 처소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참 처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도인 모세에 의해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지고 건축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매우 선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하늘의 계시, 영안의 계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가 없이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의 참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 그러나 모세와 그리스도는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 집의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됨. 하나님의 집을 돌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온 사도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예표합니다. 장차 올 것들의 증거를 위하여 3장 5절은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사환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의 사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진은 당신을 증거합니다. 전혀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의 사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사진은 그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되고 전형적인 참사도의 증거요, 예표요, 사진이며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 즉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는 그 집의 한 부분일 뿐 아니라 그 집의 건축자이십니다. 모세는 오직 한 가지 본성, 즉 인성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인성은 하나님의 건축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건축자가 되는 데 필요한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두 가지의 본성, 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건축하는 데 재료로서 필요한 인성과 또한 건축자의 요소인 신성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의 인성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 위한 돌입니다. 주님은 기초 돌이시요, 모퉁이 돌이시요, 머리돌이요, 우리를 산돌로 세우는 산돌이십니다. 인성을 가지신 주님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좋은 재료이시며 신성 안에 있는 주님은 건축자이십니다. 모세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으며 그리스도 또한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건축의 한 부분이었을 뿐 아니라 건축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모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치리하심.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많은 아들들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을 교회 되게 하는 원수이시오, 맏아들이시오, 대제사장이십니다. 3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3장에서 그리스도는 사도이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오, 원수이시오, 대제사장이시고 형제들은 교회였습니다. 3장에서의 그리스도는 사도시오, 형제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몸이요, 하나님에게는 집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 머리의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오, 교회는 그의 집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과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오, 교회는 그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으로서의 교회도 물질적인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집입니다. 여기에서의 집의 원뜻은 가정, 즉 집안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물질적인 집이 아닌 산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또한 하나님의 식구이니 이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가정이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가족과 집은 별개의 것입니다. 가족은 살아있는 것이요, 집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집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실제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집은 아버지의 생명과 실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로 이루어진 산 기구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곳에는 그 생명과 실제를 가지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흡사합니다. 몸의 머리로서 모든 지체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몸 안의 지체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몸 안의 지체들에게서 떨어진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몸 안의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가족과 떨어진 분이 아니오 모든 자녀들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요 야곱이 그 꿈에서 본 그 집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있는 곳의 베델, 즉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사다리로 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늘 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문을 통하여 땅에서 하늘로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땅과 하늘 사이에는 교통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한 우리는 하늘 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집을 이룩하고 건축하고 세운 이는 누구이며 이 집을 보살피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집을 이룩하며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 집을 건축했을 뿐 아니라 다스려 나갑니다. 이 집은 이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집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집입니다. 당신은 오늘날의 조직화된 기독교를 그러한 집으로 믿고 있습니까? 조직된 기독교가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고 걷고 또한 움직입니다. 우리는 사도와 함께 단체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단체적인 몸입니다. 우리가 사도를 누리며 아버지를 실제로 누린다면 우리는 집 안에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러운 말이겠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사도가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사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원수요 대제사장인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도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집 안에 있지 않다면 그의 사도의 방면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하고 친절하고 자비하며 당신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는 주님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이상 당신이 주님을 사도로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단독적인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단 당신이 개인주의자가 되면 당신은 끝난 것입니다. 개인주의자가 된 당신은 따로 떨어진 하나의 돌멩이입니다. 동떨어진 돌멩이인 당신은 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로 들어온 후 얼마나 많은 누림과 축복과 은혜에 참여했는가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 높은 복음을 전파하려는 마음으로 불타오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은 후 30초도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단계를 알기 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그 다음 단계는 집으로 들어가 집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후의 단계는 집안에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이는 높은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복음을 전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지식인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여기에 인생의 뜻이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과거에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생활들을 와서 보십시오. 와서 교회 생활을 보십시오. 라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형 없이 높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제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장차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하여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그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할 것이며 우리는 와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높은 복음을 전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느 의미로는 높은 교회 생활이 곧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로 하여금 보고 맛보게 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나는 알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모든 세일즈맨들이 견본 없이 물건을 팔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그 견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북경에 있는 큰 병원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교회 생활에 사로잡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자격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곧 집회에 오는 그들은 여러 번 흰 가운을 입은 채 교회 집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에게 당신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먹는 것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고 그저 집회에만 나가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끄는 그러한 높은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 사람이 무엇이며 참된 인간 사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가장 뛰어난 사회요, 가장 높은 사회 생활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교회는 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머지않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것이고 종교계에서도 알고 놀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우리를 헐뜯고 반대하지만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나쁜 평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이단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최근 나는 해군에서 배를 타는 한 형제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어떤 독을 먹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립시다. 그리고 시간이 말하는 바를 봅시다. 뜬 소문에 요동하지 맙시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만큼 전통적인 자들은 없습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드는 자들도 없습니다. 우리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 그것은 바로 허영의 시장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는 것은 실제적이며 체험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실제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허무한 교리만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허무한 교리가 무슨 유익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허영의 시장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빈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허영의 시장에서 태어나 그 모든 허무한 것들을 벗어버리기까지 나는 20년 이상이나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전통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간증을 반대하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조만간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이 간증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오 이미 50년 동안 연단받은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것도 이 간증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대만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선교사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대만에서는 어떠한 사역도 이 간증을 당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이것이 대만 땅에서 앞서가는 사역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68년 130명 이상의 미국 형제 자매들이 대만을 방문하였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우리를 거스리는 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비록 그가 이 간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가장 우세한 사역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역이 왜 이처럼 뛰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오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대적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1958년 나는 영국에 있는 한 영적인 곳을 방문하도록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내가 간 것은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고 도움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곳의 형편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 인도자는 나를 특별한 집에 인도하고 나를 돌볼 사람까지 한 사람 보내어 나를 환대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지도자는 모든 집회를 나에게 맡겼습니다. 특별 집회뿐 아니라 정규 집회까지도 맡겼습니다. 거기 머무는 동안 나는 그곳이 교회를 위한 곳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선교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1958년 이전 20-30년 동안 그곳에서는 선교단체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이라고 인정했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무른 후 그 지도자는 나를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의 수양관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경륜과 오늘날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그와 함께 말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견해는 주께서 그의 선교단체를 쓰시어 온 지구상에 선교센터를 설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주님의 경륜은 각 지방마다 지방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였지만 일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너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고 나도 그가 조금도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경륜에 대한 서로의 이해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깊은 속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의 수양관으로부터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그는 내게 한 정규 집회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나는 강단에 서기 전까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역은 사역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요 지방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강하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것은 가장 영적인 사역이었지만 그것이 초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지방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대부분이 혼돈된 상태였지만 지방교회들은 초대였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나는 지방교회가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오 사역이 지방교회를 위한 것임을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 지역의 인도자였던 형제가 하나님의 행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범하는 것은 아주 엄중한 일입니다. 이 간증이 주님의 회복일진데 이 일은 반드시 거룩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간증을 범하고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간증이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라면 우리 모두는 삼가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범한다는 것은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나를 영국으로 초청했던 그분을 우리는 대만으로 초청했었습니다. 그는 1955년과 1957년 두 차례에 걸쳐 대만에 왔었습니다. 그가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교회의 문제를 범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왔을 때에는 고의적으로 이 문제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논쟁이 처음에는 그 형제와 대만에 인도하는 형제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나는 이 집회에서 첫 두 집회 동안에는 통역하는 일을 하고 변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집회에서는 나도 참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형제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지만 주님의 경륜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1957년 4월에 대만을 떠났습니다. 내가 16개월 후인 1958년 8월에 영국에 가서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내게 비행기가 대북을 떠나 홍콩으로 이륙했을 때 자기 안에 있던 흐름이 끊어진 후로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께 통곡하며 어찌하여 그 흐름이 끊겼는지를 주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됨. 모세로 예표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돌봄에 있어 하나님께 충성되었습니다. 2장 17절은 우리에게 주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충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신 사도로서 주님이 충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영광되고 존귀를 받을 만하다고 여기심을 받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에 불과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집인 동시에 그 집의 건축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영광되고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 집의 건축자이신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